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189페이지인데요.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일단 우리가 37절부터 42절, 37절부터 4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2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수많은 일들이 22년 사이에 있었고 거쳐간 영혼들도 함께 그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며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뭐 저 같은 목사부터 저 자신부터가 이렇게 목회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순간순간 돌보시고 이끄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할 것인지까지 다 관여하셔서 우리를 구성하시고 이끄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 설립주일에는 항상 좀 이렇게 별도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좀 그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것으로 알고 이렇게 갖게 된 것. 네, 보통 구원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바른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런 것이 잘못 적용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룰 수가 없을 것 같고 꼭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은 다뤄들 것 같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데서도 바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당에 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당의 모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 뭐 이단들까지 득세할 정도로 이 구원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고 구원을 왜곡하는 일도 많은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바른 이해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대충 알고 대충 적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여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주목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었던 소위 이게 회심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회심의 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회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이 회심에 대한 그 고민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사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회심에 대해서 예수를 그냥 교회 나오는 곳을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참 참되게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이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또 나름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봐온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것은 앞선 교회 역사 속에서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고 이런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크게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그런 교회들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유사한 문제죠. 거기서 발생되는 유사한 문제가 은연 중에 우리들에게서도 이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그런 모습이 일부 있어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회심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일을 가지고 바른 회심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회심을 구하면서 스스로든 또 주변 사람에 의해서든 회심의 자격과 조건을 말함으로써 회심을 제한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걸 잘 이해하시죠? 회심의 자격과 조건을 자꾸 얘기하면서 회심을 제안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뭐 실제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것조차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오해가 수용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나온 우리 교회에 이게 참 긍정적인 그런 가르침과 반응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의 어떤 그 위험성 좀 경계해야 될 이런 것들을 더 늦추지 않고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이런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말한 그 회심의 과정과 관련된 데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본문이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아십니까?에서도 좀 상세히 다루기도 했었죠. 그러나 오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거부했던 자들이 회심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도들이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 이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인 사람들에게 거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과정이 오늘 읽은 내용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소위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된 어떤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면은요,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역했다는 것, 내가 예수를 거부했다. 예수를 오늘 우리들로 보면 예수를 무시했다. 예수가 나 말이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어쨌든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식의 태도 있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들도 예수에 대한 얘기는 풍문으로도 아주 많이 들었지만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라면서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역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거역한 그분이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를 거절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가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도 이게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런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기는 감추어져서 진행된 거죠. 어쨌든 이 귀들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 그런 자각 속에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거죠. 그런 생각부터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부터 일어난 것이 이게 벌써 자기 안에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 사람 안에 일어난 이 동요를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 지금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 벌어진 일을 아주 이제 상세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그때 마음이 찔리는 이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있었던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추측을 하기는 어려워요. 없어도 일단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복음 설교를 듣기 이전에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그들의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뭐 그 구주를 믿는 이런 부분에는 관심도 없었고 믿고자 하는 그런 것에 오히려 적대적이었던 상태에서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마음이 찔린다라고 할 정도로 감동이 일어난 뭔가 감화, 마음의 감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뭔가 깨닫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말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진정 설득되는 일이, 뭔가 설득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랬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거역한 그가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 이것은 자기들이 쉽게 수용하지 없었는데 앞에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을 들으니까 그게 부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요, 그가 구주로서 오셨다라는 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이 생각이 움직였어요.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롭게 깨닫고 마음이 설득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은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뒤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어찌할까 하지만 그때는 악한 마음으로 어찌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이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참생명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조건으로 이것이 있어야 한다. 여기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믿으므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받으라. 이 내용을 이 조건으로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질 않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해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말한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답을 구하는 자에게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에게 이것 이것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 약속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약속은 너희든 너희 자녀든 또 모든 먼데 사람까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결국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말 이후에 결국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마침내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예, 여기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메시지에 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받은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을 잘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 그 말은 그의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번역은 그의를 그냥 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그의 말은 39절에서 말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40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어서 그들을 권하며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을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의 말은 그런 내용도 더불어서 포함이 되겠지만 앞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로고스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의 로고스예요. 그가 전한 말인데 여기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예요. 앞에서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으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너희의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요. 요약하면 그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너가 그런 그분 거역한 그분.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성찰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구주이시다. 메시아로 계신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에 더하여서 회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함께 그들을 권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이 적용적인 권면을 그들에게 한 것을 더 여기에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뭐 있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권하였단 말이에요. 확증하여 권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마음은 더 움직였고 설득이 됐겠죠. 자기가 몰랐던 거,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결국 그들은 이 메시지의 그 권면을 받음으로써 예수 메시지와 그 권면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 메시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원했던 거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신앙적인 행위와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는 과정, 소위 회심하는 과정이 지금 말한 것인데 그걸 잘 보세요. 분명 회심의 진정성은 세례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모습과 삶으로 증거를 나타내었지만 지금 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이에요. 회심의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은 먼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이 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고 거역한 그분이 메시아요 구주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 안에 설득이 되었다. 수용이 되었다. 수긍이 되었다. 인정이 되었다. 받아들이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화 속에서 진정한 설득이 있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결국 구원의 복이 제시되고 그다음에 계속 그들을 권하여 믿도록 이끄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 이후에 그들의 변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증거가 뒤따르게 됩니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41절에서 그들이 그의 말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회심의 어떤 과정과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회개와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까? 회개와 믿음의 증거, 열매는 뒤이어서 세례받고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언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을까? 그런 회개와 믿음이 언제 시작됐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열매, 증거까지 있어야 회심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매와 증거까지 있어야 회심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본문은 회심의 역사, 그것의 시작과 전환은 이미 이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앞에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그들이 전해진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어찌할 거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말하며 권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던 것이죠. 열매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릴 때 그들은 찔릴 만한 자신의 죄악됨을 보는 일이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들이 거역한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주인 것에 놀라거든, 그걸 깨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 마음의 변화에 자신 안에서의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흔히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전해진 말씀과 그의 말씀을 들은 그들 안에서 이렇게 찔림으로 표현된 이 내면의 반응과 어찌할까 하며 그 대답을 찾는 반응,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게 된 거죠. 물론 기독교 안에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던 상태의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감동에 해당하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시고 이런 특별 메시지를 말씀을 가지고도 하셔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 했는데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는, 교회당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듣고 제법 진지하게 반응하며 여기 어찌할꼬라고 묻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는 것,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 내가 죄를 많이 범했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 그래, 이분이 뭐 구원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뭐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어떤 고민과 번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뭐 그런 반응을 1차적으로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씨뿌린 비유에서도 듣고 기뻐하잖아요. 처음에 그런 어떤 듣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마음의 좀 찔림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것에서만 딱 스톱되고 그 이상을 굳혀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어찌할꼬의 질문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국 판명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사람들은 그런 회개와 믿음의 시작이, 진짜 이 회개와 믿음의 시작이 실제로 열매로 나아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선상, 연결선상에서 볼 때에 이 회심의 역사가 뒤에 열매가 탁 생겨가지고 회심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앞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어서 회심과 믿음을 말할 때는 이 앞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정지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릴 만한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보고 자신이 거역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이들은 인정하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여겨서 어찌할꼬 하면서 답을 구하는, 계속 나가기 위한 걸음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자신들이 믿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한 내용을 계속 듣고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41절에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요. 결국 자신들이 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할 것은, 누가 이런 반응을 할 때, 지금 이 사람들 좀 앞부분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당사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주변인은 잘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 사람이 표현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정도로 뭐 증거라고 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게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게 잘 그걸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없는 것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지금 이 안에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판단하는 위험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안에 찔림이 있고 이런 일이 날 때는 당사자에게는 이 이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일단 자신에게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격동과 혼란과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 후회 등 그에게는 작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서 취급하고 쉽게 딱 간단히 처리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렇게 바른 것, 바른 회심과 진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좀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그때 이 회개와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것이 함께 지금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 시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반응 속에서 형제들아 어찌할 거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회개와 믿음을 예수 믿는 것의 조건으로 말했습니까? 특히 회개와 믿음의 열매 또는 증거를 말하면서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정도의 지식 정도는 다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 압니다. 그러나 은연 중에 우리들이 회심을 구하는 사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조건처럼 말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보게 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모태 신앙인으로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자 하면서도 스스로 이 아이들이 자신은 아직 회개와 믿음을 온전히 갖지 않아서 멀었다라고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오해해서든 일단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다면 옛날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범했던 것을 다시 범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유학과 이 호주 목회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하길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도 계속 있기를 원했지만은 정말 제 마음의 부담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절대 개척은 안 한다고 한 사람에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중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로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호주 목회를 뒤로 하고 오게 돼서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 나타난 그때 현실 이런 거 제가 집에도 부진히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루트로 이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접하면서. 저는 참된 회개를 우리 한국 교회가 모르거나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영적 현실, 교회 현실을 보게 된 거죠. 특별히 기복신앙과 쉬운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하잖아요. 쉬운 믿음주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그런 교회 모습, 그런 이 전도 방법의 팽배 속에서 실제로는 신자들이 이 거짓된 신앙과 그런 삶을 갖는 듯한 모습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이제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를 빈번하게 말했고 크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그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복들을 저는 더 많이 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됨을 말하면서 진실로 그것을 알고 믿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아는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아는 것인지, 진짜 옛 생활에서 돌이켰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물을 수밖에 없었고 병행하게 됐어요. 그 집회 갈 때마다 제가 그것을 대학생 집회 참 그때는 초기에는 제법 다녔는데 그걸 꾸준히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교회 가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참된 신앙과 회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듭난 자에게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증거들을 점검도 하고 고민하는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사역자들은 거듭남과 어떤 회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갖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가정의 자기 자녀들에게 많이 이제 강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있게 됐죠. 그 사실 자체는 분명히 옳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마크 데버가 말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 아홉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교회는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는 교회다. 누구나 그냥 교회 오면 다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건 그런 면에서 좋은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회심을 강조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회개와 믿음을 마치 조건처럼 말하는 일이 곁들여져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들도 어느새 이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또 그동안 그렇게 말하는 예비주의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 이런 예비적인 무엇을 말하는 그 예비주의자들과 극단적인 회심론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이해와 태도를 반복적으로 경계하여 말했는데 혹시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게 회개를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이러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서 또 아직 나는 이러이런 것을 갖지 않아서 아직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직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회개가 참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회개가 참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회개를 예수 믿는 것의 근거로 말하거나 조건으로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곧 회개했다고 할 이런저런 모습 또는 증거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구원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중세 사람들처럼 구원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18세기 스코틀랜드에 그런 식의 신앙 이해, 구원 이해와 이해가 많이 퍼지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제법 보편화되어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거슬려서 문제 제기한 목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도 번역된 것도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한. 그가 이제 어떤 내용 속에서 말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깨어나고 자기가 정죄받았음을 깨닫고 죄를 자각해야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 비참을 알아야 하며 율법이나 자기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움에 목말라야 한다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이건 맞죠? 이런 것들은 죄인들에게 의무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설교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설교해야 한다. 하지만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 이것들을 포함해 그 어떤 것이 보장과 근거로 필요하다는 생각, 즉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께 나올 자격이 된다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에 이것저것 자격을 붙이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런 조건을 붙이면 의심 가득 따지게 된다. 자기도 막 계속 의심하면서 따지기만 하는 거야.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스스로 따지기만 하는 거죠. 서로들.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갈 근거를 받았는지 확신하기 전에는 아무도 감히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게 된다. 근거도 없이 나가는 일은 주제넘는 짓이기 때문이다. 죄인에게 참되게 회개해야만 그리스도께로 나갈 근거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괴로워하는 영혼을 올무에 매이게 하는 행위다. 자기가 진정 참되게 회개하는지 알기 전까지 감히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참되게 회개하기 전까지 회개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감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자기가 알기 전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참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고 그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거나 실제로 그런 생각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느 때부턴가 다른 누구보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이것이 없고 또 저것이 안 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일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혹시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처럼 예수 믿는 것 앞에 곧 구원 얻는 것 앞에 회개라는 조건을 달고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든 믿음이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먼저 자기 믿음이 참된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오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행동의 진실함을 알든 모르든 죄인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로 말하면 이 그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에는 성령이 배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주님께 나오고는 이런 행동의 진실함을 알든 모르든 그 하고 있는 죄인이 그 구원을 원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것은 지금 일종의 성령에 의해서 어떤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은 그게 진실한지 어떤지 모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구원하는 효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사실상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행동은 죄인인 그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이 전체 진행 속에 그런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는 당연히 회개와 믿음이 조건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격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보스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려면 먼저 참되게 회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거나 또 자신의 믿음이 참된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그동안 나는 몰랐는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인상 깊고 너무 중요하다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다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바르게 깨우쳐서 교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된 신앙과 회개를 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여 가지고 스스로 회개와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된 사실을 아무 조건 없이 듣고 받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는 자의 약속된 죄사함과 구원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쪽에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 쪽에 무엇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는다는 이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본문의 사람들처럼 전해진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회중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둘로만 보질 않았어요. 그 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들을 그 둘로만 보질 않고 대단히 목회적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다섯 부류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무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교회당에 오는데 뭐 어찌하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오든 어떤 사람 부모 때문에 오든 억지로 이렇게 무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배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무지한 사람. 세 번째는 지식은 있지만 뭔가 교회에서 들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근데 아직 낮아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 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낮아진 낌새는 보이지만 뭔가 이제 듣고 아 이게 믿어야지 이렇게 뭔가 낮아진 낌새는 보이지만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는 신자라고 고백하지만 복음의 위선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어설프게 돕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각각에게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도 네 범주로 나누었어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만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자 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육신. 넌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을 부르는데 크리스천 중에서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분했듯이 청교도들도 믿는 자들도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네 부류로 말할 때 첫 번째 부류는 갓난아이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자의 기준으로 딱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갓난아이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로 강하고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확신에 차 있는 성숙한 신자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근심하거나 구도하는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구원에 대해서 근심을 해요. 그러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락하거나 배역한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현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배역자와 같은 모습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청교도들은 대단히 목회적이었어요. 각각의 영적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그들에게 각각이 적절하게 돕고자 했던 것이죠. 말씀을 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는 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몰라도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심의 어떤 역사가 진행됐는데 아직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탁 판단하면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도 우리 안에 또 우리들의 아이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는지 살펴서 우리는 잘 도와야 되는 거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설사 그가 어떤 조건의 사람이든 간에 구원 얻는 것에 어떤 조건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대로 잘 알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피셔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루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일할 것도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를 당신 마음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만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행복을 받으실 겁니다. 행위자가 아니라 환자로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과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누릴 것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 모두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는 사실을 마음의 진정으로 설득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설득받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영원히 얻어 누린다는 것을 설득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설득이에요. 받아들임이죠. 본문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심을 구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설득을 받게 되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결국 이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없다고 딱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중함과 바르게 하고자 함이 구원의 장애물이 되도록,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본문 같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잘, 어떤 걸 앞에다 조건을 놓지 않고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그 아이들에게 구원의 앞에 어떤 조건을 놓는 것 같은 반응을 하지 않도록 살펴서 도와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는 이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유혹에도 결국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정도로 사람들이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고, 소속 정도만 간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성령의 그 감화 감동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은 구별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도 보존될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구원의 최종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어떤 체험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자라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한 세상이, 어떤 혼란 세상이 와도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혹이라도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에서 조건을 놓다가 복음을, 구원을 기피하고 성장했을 때 떠날까 두렵습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있어도요, 복음 안에 굳건히 선 교회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